아프리카 선교사가 원주민 청년을 전도하여서 성경의 진리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두었더니 그 청년이 모든 걸 암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마침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너는 이교도였지만은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 새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전 이름 버리고 새 이름인 사무엘을 쓰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사무엘을 그의 집에 전속 요리사로 전격적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사무엘에게 매 금요일마다 고기 요리는 절대로 안 되고 생선 요리만을 만들어라 하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집에 선교사님이 돌아와 보니 식탁이 온통 고기 육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가 사무엘, 금요일에는 내가 고기 요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당당한 목소리로 시장에 갔더니 말이요 생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고기를 샀습니다. 그러나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이미 내가 생선으로 변화시켜 놨거든요. 선교사가 이 바보야 어떻게 고기가 생선이 된단 말이냐 호통을 쳤더니만 사무엘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제가 물을 떠다가 고기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너의 이름은 고기였다. 지금은 생선이라 부를 찌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조금 더 나가면 일루전이 생겨가지고 실제 뭐예요? 돼지고기, 소고기가 뭘로 바뀌어요? 생선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이거는 일루전이라 그럽니다. 이건 그냥 생각에만 있는 거고 사람 눈이 일루전이 생기면 이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뀐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각작용입니다. 환각.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 예수께서 변형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산이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서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 명확하게 아이덴티파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 누구지요? 3인방 제자 가운데서도 3명 3인방 이 3인방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 얼굴도 해처럼 빛났고 겉옷도 빛나는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 위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아주 빛난 구름이 그 제자들을 새 3인방 제자들을 덮어버렸고 말이에요.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새 제자들의 귀전에 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입니다. 자, 그러면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우리 주님의 변형 사건이 예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리고 후대의 제자들인 우리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변형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첫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변형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운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그 사건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변형대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게 그 메타몰포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그 원형이 메타몰포입니다. 이게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변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변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겉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속이 일시적으로 변형되자 그 변형이 얼굴에 빛으로 나타났고 또한 주님이 입고 있는 옷들에도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형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환각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변형이 안 되는데 마치 변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에게 변형이 일어났고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변형은 예수의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예수의 얼굴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빛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루전, 환각 형상이 아닙니다. 세 사람 다 봤으니까 집단 환각이 되겠지요. 집단 환각 아닙니다. 따로 높은 산이라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와는 다릅니다. 본질적인 아들이십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으로 감추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의 속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겉은 유대인의 평민의 하나로서 유대인들의 당시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쓰며 그들이 먹고 마시는 보리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옷을 입으면서 회당과 성전에 예수께서 출입을 하셨습니다. 겉을 보면 그냥 여지없이 유대인의 평민의 모습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아리까리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같기도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고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도 걸어가셨고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때는 완전 인간이에요. 예루살렘 보고 뭐 펑펑 울기도 하고 수가성 지나가다가 피곤해가지고 덜썩 주저앉기도 하시고 영락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겉으로 확 드러냅니다. 이 사건. 메타모포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감추어진 자신의 신분이 확 바깥으로 드러나게 말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 변형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후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 21세기 보스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도 이런 변화를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또 실험실에서 도서실에서 그리고 직업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강의실에서 말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들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들의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면 이웃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께서 살아 있습니다. 찬란한 그 예수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내 친구 누구, 이웃들이 이렇게 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변형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우리들의 아이디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빛이 아닌데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가 소금이고 우리의 정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와서 금식을 하고 뭐 30일, 40일 금식을 하고 또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40일 철야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의 일부를 뚝 떼어가 교회 바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분을 높이 여깁니다. 그럼 교회 밖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여길까요?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 하든 철야를 밥 먹듯 해도 그분들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의해 보는 점이 뭡니까? 내가 내 주머에 있는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손붙들어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요. 착한 행실. 그들은 이거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를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프린티드 머티리얼이에요. 그들에게 교회 밖 그들에게 성서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종교적인 행실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들어와 예수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안 나와요.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이 변화되자면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요. 말씀을 받긴 받아도 심령으로 받지 않고 육신의 귀로만 들으니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무슨 성도라 부릅니까? 나이롱 성도. 나이롱 신자 들어봤나요? 나이롱 신자. 달리 표현하면 차돌 같은 성도입니다. 시냇간에 차돌이 많습니다. 시냇물 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어도 차돌 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겉은 물에 젖어 있지만은 속은 물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스폰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닿기만 하면 무섭게 빨아들이는 성도 말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물이 곧바로 나오지요. 차도는 안만 눌러도 물 안 나와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로 실천하는 성도가 스펀지 같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실은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감추어진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진정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성도라면 변화선에서 우리 주님의 변형을 체험해 본 성도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 초점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변화산 위에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주님에게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방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약의 최대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와서 자신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음성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 변화산에서는 조금 전까지 빛나던 예수의 모습은 간데없고 엘리야도 모세도 간데없고 빛난 구름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오직 예수님만이 있었는데 일상적인 모습에 그 예수님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잠시 동안 황홀한 것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예수 주변에 있는 것이 클로즈업 되어서 보였습니다. 다시 주변 것들이 사라지자 예수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살 때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왜? 세상에는 참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뭐 챙겨요? 먹을 거리 챙기고. 현지에 가서요. 많잖아요. 먹을 거.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볼거리도 많고요. 살거리도 많고요. 놀거리도 세상에는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번에 롯데 회장이 한 1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었다 그러죠. 한 달 전인가. 그분은 이렇게 뭐예요. 먹을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여기에 치중해가지고 100년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걸로 사업 성공하셨고. 그런 분들의 덕분에 온 세상이 우리의 오감을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그 세상에 불러내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몸이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온갖 세상 즐거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찬란하고 멋지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세상과 절연하며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집에서요. 3살, 4살짜리가 엄마한테 그래요. 아양 많이 떨잖아요. 엄마만 그러면서 잘 집안에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뭐예요? 뭐 주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저기에 쇼핑몰에 가면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애가 똘똘똘 따라가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손을 놔요. 왜? 집에서 못 보던 찬란한 것이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전자제품 그냥 별인데 빠져가요. 근데 엄마도 오랜만에 가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애가 따라오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한참 가다 보면 이게 허절해. 그 다음에는 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가슴이, 그 다음에 그 뜨거움이 그 머리까지 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할 필요 없어요. 뒤로 경찰서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뒤로 딱 돌아가가지고 어디 애들이 갈 만한 데 가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집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러다가 세상 나가니까 눈이 휙 뒤집혀요. 그래서 주님 놔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재발견하고 그 자리에 언제나 예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문제는 내가 움직여서 못 봤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다 돌이키면 그 자리에 주님 계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 도망 안 가십니다.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저 북방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형제들이 구호가 있어요. 오직 예수, 다만 예수, 항상 예수. 고난 속에서 연단된 이 믿음 그들은 붙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들이 변화산 그 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큰 위험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시고 눈물 근심 많은 세상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좋기도 하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고 괴롭고 고단하고 눈물이 나면 예수께로 와 기도하는 동안은 편안하고 기쁩니다. 탁 눈 뜨면 어떨까요?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눈 감으면 천국이나 눈 뜨면 뭐라고요? 현실이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에 나 세상으로 안 갈래요 이러잖아요. 바티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라파엘로라는 그림,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이건 걸 주제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세 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공중에 떠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면 위쪽에 그려져 있고 그 화면 아래쪽에는 겁에 잔뜩 질려있는 얼굴을 푹 쉬고 있는 세 제자가 그려져 있고 화면 맨 아래쪽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그리고 군중들과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3인방을 대동하고서 산 위에 기도하는 동안 산 아래에는 고통과 절망이 있었고 혼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산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황홀하고 눈부신 우리 주님의 광채를 보고서 그냥 마냥 좋아만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변형되어 있는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죄 속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둔한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기 우리끼리 있으면 좋겠다. 사라리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뱉은 말이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찌든지 우리끼리만. 잘하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지옥 가서 지옥 가든 말든 그건 내 상관할 바 아니고 나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독야 청청하면서 구원받으면 됐다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가 당하는 멸시천대보다는 교회 안에 찬송하면서 성도의 교제나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나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철든 성도입니다. 철이 들어야 부모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는 찬송 생각합시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 세상으로 날 가라 명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들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이 우리를 들어 너는 세상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산상 변모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요거 일루전 아닙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명의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변형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이 변형 사건이 오늘 후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들도 뭐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의 빛을 이웃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은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이 아니고요. 착한 행실. 변화산에서 황홀경에 빠져 있어서 산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잊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과의 교제가 좋지요. 눈물, 고통, 아픔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냥 산 위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가라 명하십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고단한 저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로 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와 주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1분 동안 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